KBS 라디오 고전 읽기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덥다가 습했다가 아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아주 무섭게 팍팍 올라가는 게 있죠. 바로 불쾌지수인데요. 불쾌지수가 높은 날에는 자연스럽게 짜증도 늘게 되고요. 또 내가 짜증이 나면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지고 될 일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짜증과 맞서서 이기려 하지 말고요. 중국의 손자가 정리한 병법 중 최고 병법인 36번째 작전. 짜증으로부터 36개 줄행랑을 쳐보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고 3초만 세고 있으면 짜증이 슬그머니 꽁지를 감추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요, 짜증이 막 나다가도 이분들만 보면 기분이 업 되거든요. 이 고전 읽기를 늘 지켜주시는 우리 백기사 백운철 씨.
안녕하세요. 네. 백운철입니다.
네. 30% 업 됐고요.
아,
또 늘 좋은 연기 보여주는 이민규 씨.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60% 업 됐고요. 이분 보면 확실히 업 돼요. 예, 샤이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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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희가 그럼 40% 담당인가요?
그렇죠.
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100% 채우셨어요.
이야, 네. 좋으시겠다.
그냥 보기만 해도 네. 샤방샤방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맞아, 2주 만에 온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바쁜 척? 네, 다들 보고 싶었어요. 네.
정말이세요?
네, 정말.
전 처음인데요.
아, 민규 씨랑은 처음 보면.
네, 처음 뵀는데. 네,
그동안 뉴 페이스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What she said is true 이렇게 해도 되나요?
어머나, 어디서 그런 영어는?
방금 전에 들었어요.
맞아요.
와, 라디오에서?
오, 네. 제가.
역시 이렇게 조금씩 하면 되는구나.
그렇군요. 네, 맞아요.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앱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 읽기를 치신 후 고전 읽기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있죠. 송파구가 주최하고 저희 EBS가 주관하는 제1회 K-스토리 팝 콘테스트가 오는 11월 8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개최됩니다. 접수 기한은 8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고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EBS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참가국의 형식과 장르 제한이 없습니다. 가사 내용을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K-POP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금오신화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낭독에서 남연부주지의 주인공 박생이 염라대왕에게 새로운 연부주의 왕으로 스카웃을 당했거든요. 과연 박생은 왕이 내민 손을 잡아줄까요? 남연부주지 마지막 낭독 시작합니다.
박선비, 부디 연부주의 새 왕이 되어주시오.
왕의 간절한 목소리가 박생의 귓전을 울렸다. 박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니 그동안 과거에 매진했던 지난 세월이 한편의 영화처럼 지나갔다. 그렇게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있던 박생은 마침내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래, 결심했어. 연부주의 왕이 되는 것이 진짜 내 길일지도 모르잖아. 세상에서 못 이룬 꿈을 이곳에서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야. 생각해보면 죄인들을 다스려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야말로 유교의 가르침 아니겠어?
생각을 결정한 뒤 박생은 왕에게 말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여 걱정이지만 마마의 뜻에 따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연부주 왕, 뭐 그까이까 한번 해보죠 뭐.
고맙소. 정말 고맙소. 박선비 덕분에 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구려. 가만가만, 저 이럴 게 아니라 잔치를 열어 이 기쁨을 연부주의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겠소. 여봐라, 풍악을 올려라.
오케이. Okay, here we go.
왕은 크게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마음을 정한 박생은 왕이 베푸는 잔치에 흥이 나서 그동안 책에서 익힌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었다. 박생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왕은 새롭게 연부주의 왕이 될 박생이 갖춰야 할 덕목들을 사이사이 일깨워주었다. 잔치가 다 끝난 뒤에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갑작스럽게 말했다.
듣거라!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은 짐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박선비다.
그러자 신하들은 박생에게 절을 하는가 하면 만세 삼창을 외치며 열렬히 환호했다.
박선비 만세!
영자대왕 만세!
영자대왕 만세!
자, 종이와 붓을 대령하라. 박선비에게 연부지의 왕위를 물려준다는 글을 쓰리라.
신하가 붓과 종이를 가져오자 왕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연부주는 실로 살기 어려운 땅이다. 이 나라에서는 목이 마르면 펄펄 끓는 쇳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플 때는 씹히지도 않는 쇳조각을 먹어야 한다. 백성들은 사납기 그지없어 다스리기가 어렵고 땅이 험난하니 마음대로 돌아볼 수도 없다. 오랫동안 난 연부주의 새 왕이 될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누구도 마땅하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동쪽의 조선이란 나라에서 오신 박선비를 보니 이제 이곳에 새 왕을 찾았다는 확신이 든다. 나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그 옛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듯 박선비에게 내 왕위를 물려주노니 부디 올바른 법을 세워 이 나라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주길 바란다.
왕은 이 같은 글이 적힌 종이를 박생에게 건네주며 한껏 아빠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소인, 마마의 당구를 가슴 깊이 새겨 남연부주를 최고의 나라, 아니 최고의 지옥으로 만들겠습니다. 아, 지옥이 최고면 안 되는 건가? 아무튼 잘하겠습니다.
내 박선비만 믿겠어. 자, 지금 그럼 이제 빨리 네? 세상으로 나가서 네. 2승에서 3 빨리 정리하고 오시오.
네, 2승에서 삶을 정리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언능.
박생이 잠시 집에 다녀오기 위해 궁궐을 나서자 다시 왕이 말했다.
저기 박선비, 그 당부들을 말이 있어. 바로 돌아오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오.
예.
자,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만났던 일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아니돼요.
예, 마마 명심하겠습니다.
박생이 왕에게 절한 다음 궁궐 밖으로 나오니 수레가 기다리고 있다. 수레는 박생을 태우자마자 인간 세상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퀴가 빠지면서 수레가 기우뚱했다. 박생은 그만 수레에서 튕겨나와 곤두박질 찾았다.
사람 살려!
박생은 비명을 지르면서 눈을 떴다.
여긴 내 방이잖아.
박생이 휘둘러보니 그것은 박생의 방이었고 책상 위에는 일따만 책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아, 이 모든 것이 꿈이었구나. 그래, 이거는 머지않아 내가 죽을 꿈이 분명해. 이제 내 삶을 정리해야겠다.
박생은 그 즉시 집안일을 정리하며 자신의 물건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박생으로부터 옷과 책들을 선물 받은 이웃과 친구들은 기분 좋아하면서도 의아해하며 물었다.
박생! 응. 자네가 웬일로 인심을 쓰는 거야? 뭐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
좋은 일은 내 그저 잠시 어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 이러는 것일세. 저 내가 없는 동안 우리 부모님을 좀 부탁하겠네. 부디 좀 잘 살펴주시게.
응? 아니, 옷 얼마나 오래 있다 오려고 가진 폼을 이렇게 다 잡는 건가?
어째 아예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말하는구만.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게. 난 자네만 믿고 떠나겠네. 부탁하이. 응?
아니나 다를까 몇 달이 지나자 진짜로 박생은 병이 들고 말았다. 의원이 찾아와 진맥을 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다.
의원 양반, 이제 그만 그만하시오. 내 병은 이 나을 병이 아닙니다. 이제 곧 죽을 테지요.
아닙니다, 선배님. 아무래도 귀신이 든 것 같으니까 무당을 불러 구슬 한번 해보시지요. 아니면 절에 가서 죄를 한번 올려보시든지요.
아이고, 의원님께서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게
그러게,
생겼습니다.
내 말이.
다 필요 없습니다. 부질없는 짓인걸요. 내 병은 내가 압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난 후 박생은 세상을 떠났다.
엄마, 그렇게 학문에 열심히 했는데 과거에 급제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나다니. 아이고, 마, 아까운 사람이 너무 일찍 죽었다마.
아, 그러게 말이에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착한 사람부터 먼저 데려가는구나. 아유, 불쌍한 박선비. 저승에서는 꼭 과거 급제하세요. 잘 가요, 박선비.
사람들은 하나같이 박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박생이 세상을 떠나던 날, 이웃사람들의 꿈에 연부주왕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의 이웃 박선비는 장차 연부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박생이 죽어서 염라대왕이 됐을 거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게 됐다.
신화 네 번째 작품 남연부주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박생이 결국 연부주 왕이 되는 길을 택했어요. 이 박생은 인간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더라도 극락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참 의리를 지킬 줄 아는 남자라고 해야 되나요? 신비하면서도 뭔가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의리를 지킬 줄 아는 남자. 보통 저희 요즘 흔한 말로 상남자라고 그러잖아요. 의리를 지킬 줄 아는 남자 김시습이 왜 이 의리를 지켜야 하는지를 이렇게 막 쓴 건데 자꾸 걸려요. 그 시절 그때 우리가 계속 언급되는 게 세조의 그 네. 왕의 찬탈 때문에 생육신의 길을 걸었던 김시습 그 문제가 계속 이렇게 걸려서 이 작가가 계속 그거를 글로써 이렇게
오묘하게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 어떤 문구에 보면은 나라를 다스린 자는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왕이 하게 되는데
네.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고 받들어야 할 것은 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세조가 안 들었다. 이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깔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네.
글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웹사이트에다 올린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본인의 블로그에다가.
자기 SNS에다 네. 이제 올려놓고서는 그런 글을 찾아보면 또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모르죠. 100년 뒤에 누군가가 요즘에 어떤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백운철 씨가 이런 글을 남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네,
그럴 네. 수 있죠.
지금까지 백운철 박사님의 평가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낮아가지고 이렇게 지식의 깊이가 낮아가지고.
샤니쌤 노래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크레이그 데이빗의 스팅과 함께 부릅니다. Rise and Fall.
스팅이 피처링했어요.
네.
네, 보이는 라디오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네, 크레이그 데이빗의 Rise and Fall 들으셨습니다. 4632번님이요.
네.
결국 죽는군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나 했는데 아쉽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딱 되게 동화되셨나 보다.
네.
4632번님도
네.
같이.
그리고 안미영님이 금호신화에 실린 이야기는 모두 몇 가지나 되나요? 전 한 가지 이야기인 줄 알고 있었네요. 했더니 네. 장문창님께서 금호신화에 실린 이야기는 다섯 가지랍니다. 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이 커뮤니티 형성은 정말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맞아요. 네.
물론 그 딱 다섯 가지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는 다섯 가지로 딱 잡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현혜자님이 제가 오프닝할 때 뭐 운철씨 30%, 네. 민규씨 30%, 네. 샤이니 40% 했더니 네. 샤이니쌤 30% 하시고 uh-huh. 청취자 10% 해서
맞다.
100% 채우세요. 혜정님 오늘도 출첵입니다 하고 글 올려주셨어요. 정말 멋진 말씀이세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청취자한테 100% 다 드리고 난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200%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고전일기는 200% 방송이었던 거죠.
네, 그것이나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소설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기이한 얘기가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낭독 이어드리겠습니다.
용궁 부연록 용궁 잔치에 초대받다.
개성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있는 천마산이라는 산이 있다. 하늘 높이 솟은 모습이 마치 하늘을 간지리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은 그 산을 천마산이라 불렀다. 이 산 속에는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용추폭포 연못이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데다 높은 산으로부터 흘러내려 넘치는 물이 백여 길이나 이어져 폭포를 이루므로 그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할아버지! 하늘에서 물 떨어져요.
저걸 바로 폭포라고 부른단다.
폭포. 무셔라. 할아버지, 샤이니는 물을 무셔해요. 안 갈래, 안 갈래, 할아버지.
아휴, 이 나이가 들어서 웃는 것도 힘드네. 야, 이놈아, 이 할아비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샤이니야, 할아비가 가르치는 저것을 한번 눈씻고 잘 보거라.
어디요?
아유, 이 나이도 흐는 게 벌써부터. 아, 저기 물줄기가 떨어지는 연못 말이다. 저 연못을 박연이라고 한단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저 며느라가도 안 가르쳐줬는데 내가 샤이니한테만 말해주는 건 저 연못 안에 용왕님이 살고 계신단다. 아주 인자하고 잘생긴 용왕님 말이야.
할아버지 뻥쟁이. 샤이니 다 커서 그런 말 안 믿는다.
이놈아, 네가 그게 뭐가 그 있지? 할비보다 작음. 아, 진짜래도.
박연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바로 용왕이 산다는 전설이었다. 사람들은 용왕이 산다는 전설을 듣고 누구나 한 번쯤 그곳을 보러 가곤 했다. 나라에서도 소를 잡아 그곳에 용왕께 인사를 드릴 만큼 박연은 깊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고려 때 어느 마을에 한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한생은 그를 잘 짓기로 소문이나 전국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 그는 조정에까지 이름이 알려졌는데 젊은 나이에 인물 또한 잘생겨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한생은 글을 잘 지는 것은 물론이고 책 읽기를 좋아해서 거의 하루 종일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는 책을 읽는 동안은 더운지 추운지도 몰랐고 밤인지 낮인지도 몰랐다. 그날도 한생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다가 눈이 피곤해서 잠시 책을 덮고 밖으로 나왔다. 몹시 더운 데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다.
아, 더워 더워. 엄마는 뭐 하시는 걸까? 내 방에 에어컨 하나 안 놔주시고. 정말 더워서 못 살겠네. 아, 나 참 더위고 언제쯤 가시려나. 날씨가 더우니까 몸도 더 피곤한 것 같네. 아유.
한생은 땀으로 눅눅해진 몸을 크게 움직여 기지개를 켰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새가 날개를 푸드덕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하늘에 갑자기 붉은 기운이 돌더니 그 빛 사이로 푸른 옷을 입고 두건을 쓴 두 사람이 나타나 한생 앞에 엎드렸다. 한생이 놀라 소리쳤다.
야!
누구야? 누구시오?
그러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며 정중하게 대답했다.
아이, 놀라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저희는 용궁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용궁에서요? 잠깐만, 용궁. 용궁이 어느 나라 궁이더라? 가만 있어보자. 혹시 그 바다 속에 있다는 그 용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용궁이래. 에이, 날이 너무 더워서 더위를 잡수셨나? 농담도 SF 영화 수준이구만.
용궁이란 말을 듣자 한생은 더 어이가 없었다.
아이, 농담이 아닙니다. 저희는 진짜 용궁에서 왔고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주민등록증에도 주소도 있어요.
봅시다.
용궁시 용궁동 용구 3차 아파트 303호 용궁 맞죠?
뭐야, 이거 진짜잖아. 아니, 용궁에서 대체 제게 그럼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온 겁니까?
이 용왕님의 분부를 받들어 선비님을 용궁으로 모셔가기 위해 왔습니다.
용왕님이 저를 데려오라고 하셨다고요?
네, 공손히 모셔오라 명하셨습니다.
용왕이란 말을 듣자 한생은 목욕이라도 한 것처럼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바다의 신 용왕이 어째서 인간인 자신을 데려오라고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용왕님께서 저를 무슨 일로 부르시는 건지 알 수가 없군요. 저는요, 살아오면서요, 크게 죄를 지은 일도 없고요. 그리고 더 문제인 건 인간인 제가 어떻게 용궁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수영도 못한다고요. 수영 팬티도 없는데.
저 용궁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신비한 말을 대령해 넣었으니 선배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용왕님께서 선배님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은 선배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한생은 의심이 가시지 않아 재차 물었다.
선비님의 글 짓는 재주가 뛰어나다는 것은 저희 용궁까지 소문이 바닥에 나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왕님께서 선비님을 직접 만나보고 하시는 겁니다.
신하의 말을 듣자 한생은 그제야 좀 안심이 됐다. 그런데 말을 타고 용궁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말은 육지를 달리는 동물인데 어떻게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용궁을 갈 수 있는 건지 의심이 들어 한생이 다시 물었다.
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비한 말을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말이 어떻게 용궁에 갈 수 있습니까?
아이, 그러니까 신비한 말이죠. 에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를 따라오세요.
한생은 두 사람이 이끄는 대로 집을 나섰다. 문 밖엔 과연 그들이 말한 대로 날렵하게 생긴 말 한 마리가 한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금으로 만든 안장과 푸른 옥으로 만든 굴레, 비단띠를 둘러 화려하게 치장된 말이었다. 한생은 말을 보자 저절로 입이 벌어졌다.
이야, 이런 말은 처음 봅니다. 아이고, 말 되네. 과연 신비로운 말이군요.
말 옆에는 비단 옷을 입고 붉은 수건으로 이마를 동여낸 10여 명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생을 보자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자, 어서 말에 오르시지요.
말 옆에 있던 남자들이 한생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말 위에 태웠다.
아, 이거 원 민망해서 말이 아니네. 말은 나 혼자서도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수고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생은 마치 자신의 시종처럼 보살펴주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부축을 사양했다. 그러나 남자들은 한생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을 다했다. 네, 금오신화 다섯 번째 소설 용궁잔치에 초대받다 용궁부연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엔 바닷속으로 가는 거예요. 뭐 저승도 갔다 지옥도 갔다 뭐 이번엔 용궁으로 가는데요. 김시습 상상력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이 낭독 첫 부분에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박연포포를 보면서 여기에 용왕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
그 관계가 오늘 어떻게 처음 보신?
네, 오늘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요.
네.
아, 이건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처음 뵀는데요. 저한테 네. 그 씨름 선수가 게스트로 와가지고 앉아있는 줄 알았다고.
아, 그 얘기도 하시는군요. 아, 근데 진짜 씨름 선수인 줄 알았어요.
왜요?
아니, 그, 여러분 그 보이는 라디오 보이세요 혹시?
네? 천하장사다.
그렇죠. 천하장사 초대전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씨름 선수 같지 않아요?
네, 뭐, 근데 다른 네. 것도 잘하세요. 아까 그 어서 어르시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분 정체가 성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속 성우입니다.
네. 네, 여기서 우리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씨?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배경이 폭포잖아요. 폭포. 이 박연 폭포는 황해북도 개성시 박연리에 있는 북한에 있는 폭포인데요. 네. 이것과 연관되게 오늘의 퀴즈는 용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용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여인이 있거든요.
용궁이요?
네. 장님이나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네. 몸을 던진 효녀. 네. 바로 이 효녀가 용왕님의 도움으로 살아나 용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과연 이 효녀는 누구일까요? 눈물 없인 볼 수 없고.
쌀 300석이었죠?
용왕님 300석.
예, 예, 맞습니다. 네. 오, 계속 오늘... 나갑니다. 계속. 네. 힌트.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으로 정답 많이 올려주세요. 정답 맞히신 분 추첨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문자 받는 동안 네. 이승철의 노래 들을게요. 인연. 노래 좋네요. 이승철의 인연이었습니다. 생방송 EBS 고전읽기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각색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퀴즈 다시 한번 안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생처럼 이 여인도 용궁에 다녀왔어요. 장님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진 우리나라 최고의 미녀랜다. 최고, 물론 미모도 재색을 제일 색. 죄송합니다. 최고의 미
나중에
효녀.
왕비가 되는.
그럼요. 나 머리 왜 이러죠 오늘? 이 효녀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1045 반디로 정답 올려주시면요 당첨되신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어쩌면 샤이니 쌤을 닮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미녀 맞네요.
미녀네요.
네, 이 김미라님이 샤이니 쌤 눈웃음 최고예요. 완전 귀여우세요. 하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볼 게 그것밖에 없어요.
자, 날도 더운데 다 같이 바닷속 여행 떠나 봅시다. 다음 행선지 용궁입니다. 한생은 시종들의 너무나도 극진한 대접에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한생이 말에 타자 양산을 든 남자가 한생의 머리 위에 양산을 펴서 햇살을 가려주었다. 그러자 뒤에 있던 남자들이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말고삐를 잡은 사람이 말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내리치자 말이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한생은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순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말이 날고 있잖아. 말도 안 돼. 날개도 없는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지? 정말 신비로운 말이다. 발 없는 말인데? 내가 직접 겪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
말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는 한생은 마치 자기가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둥둥 뛰는 것 같았다. 구름 속을 달릴 때는 손만 뻗으면 구름을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야, 여기서 보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란 곳이 너무나 좁은 곳이었구나. 산과 들도 손으로 그린 그림만큼이나 작고, 아이고, 집들은 꼭 점처럼 보이니. 그러고 보면은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은 모두 보잘것없는 것이었어.
하늘 높이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작은 점들로 보이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어느덧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을 때 말이 어느 문 앞에서 멈춰섰다.
여기가 어디지?
어리둥절해 있는 한생에게 시종이 손을 내밀었다.
선비님, 이제 다 왔습니다. 제 손을 잡고 내리시죠.
한생은 시종이 내미는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에서 내려왔다. 갖가지 바닷물고기 모양의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문을 지키고 있다가 한생을 보자 모두 절을 했다. 커다란 창과 번쩍번쩍한 날이 달린 금칼을 든 그들의 눈은 가자미처럼 한쪽으로 몰려 있었다. 한생이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자 그들은 더욱 공손하게 절을 하며 성문을 열어주었다.
생기긴 험악하게 생겼지만 보기보단 훨씬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아우, 다행이야.
한생은 안심하며 시종들을 따라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
우와, 이 바닷속에도 육지처럼 길이 있잖아.
한생은 넓고 긴 길을 한참 걸었다. 얼마 후 두 명의 어린 소년이 다가오더니 한생에게 절을 하며 반갑게 맞았다. 소년들도 역시 푸른 옷을 입고 있었다.
선비님, 어서 오십시오.
저 이제 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생이 소년들에게 물었다. 사방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돼 있었다. 크게 놀란 한생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숨이 막혔다.
세상에, 온통 보석들로 장식된 곳이 있다니. 이게 다 얼마짜리야? 저건 다이아몬드? 이렇게 크고 넓은 집 어느 한 곳도 보석이 박히지 않은 곳이 없으니 내가 정말 대단한 곳에 와 있는 게 틀림이 없구나.
그때 소년이 말했다.
이곳은 용왕님이 계시는 용궁이에요. 용왕님께 모셔다 드릴게요.
한생은 소년을 따라 산호와 옥으로 장식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생이 들어가자 비치와 진주가 박힌 커다란 금관을 쓰고 비단 옷을 입은 용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생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시느라 수고 많았소. 어서 오시오.
한생은 머리를 숙이며 그 자리에 엎드렸다. 그러자 용왕이 한생이 엎드려 있는 곳까지 걸어와 일으키며 손으로 어떤 의자를 가리켰다.
아이고, 왜 이러시나. 어서 일어나 여기 앉으시죠.
한생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 의자는 하얀 옥으로 만든 의자였다. 한생은 송구한 마음에 더욱 머리를 조아렸다.
아닙니다. 제가 어찌 저런 귀한 의자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송구해서 제가 이거를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 송구하다니요. 내 이미 그 한선비의 학문과 문장에 대해서 기대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렇게 모시게 되어 오히려 감사할 뿐이죠, 제가. 그러니 어서 이 의자에 편히 그 두 다리 쭉 뻗고 앉아 계시죠.
거듭 권하는 용왕의 정에 못 이겨 한생은 백옥으로 만들어진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생이 앉자 용왕도 일곱 빛깔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의자에 앉았다. 서로 마주보고 앉은 용왕과 한생은 서로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잠시 후 좀 전에 한생을 맞았던 문지기가 들어와 아뢰었다.
뭐뭐,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어서 모셔라.
문지기가 나가자 곧바로 세 명의 손님들이 들어왔다. 용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새로운 손님들은 색깔이 화려한 도포를 입고 있었다.
그래, 어서들 오시오. 여기 인간 세상에서 학문과 글로 유명하신 분이 와 계시오. 서로 그 대면대면 해하지 말고 인사를 나누시죠. 베프 같은 거 하면 좋지 않소.
그들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용왕에게 큰 절을 했다. 절을 받은 용왕이 그들에게 한생이 앉아있는 의자 아래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러자 한생은 얼른 의자에서 일어났다. 아무리 봐도 뒤에 온 손님들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임에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바닥에 앉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닙니다, 마마. 제가 바닥에 앉겠습니다. 제 인생도 바닥인데요. 뭐 바닥이 편합니다. 손님들께서 의자에 앉으시지요.
그러자 손님 중 하나가 한생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저희도 선비님이 인간생활에서 인간 세상에서 학문과 글로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선비님과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르니 뭐 격식이나 지위의 차별도 우리겐 없습니다. 용왕님의 뜻을 받들어 그 의자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배님을, 선비님인데 자꾸 선배님이라고 나오네요. 선비님을 만나 뵙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매우 기쁘답니다.
한생은 하는 수 없이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러나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몸가짐 또한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자, 그 모두들 먼 길 오시느라 애쓰셨는데 먼저 차나 마시고 목부터 죽이시죠.
용왕의 말에 한생도 뒤에 온 선비들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차를 반쯤 마셨을 때 사람들을 둘러보던 용왕이 한생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실은 내가 부탁이 있어서. 내 참 이런 부탁을 해도 될까 몰라. 내가 한선비님을 용궁으로 내가 모시게 되었어.
한생은 부탁이라는 용왕의 말에 찻잔을 내려놓고 용왕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네, 한생이 용왕으로부터 용궁에 초대받아서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네.
하늘을 나는 말도 타고 그것도 모자라서 용궁을 지키는 사람들은 물고기 갑옷을 입고 있고요.
그러게요.
궁궐하는 온통 귀한 보석들로 돼 있어요.
네.
오, 저도 지금 당장 용궁으로 가고 싶은데요. 그나저나 용궁 그 용왕이 마지막에 한생에게 말을 하잖아요. 부탁이 있어서 한생을 용궁으로 초대를 했다. 아니, 이 전지전능하실 용왕님께서 인간 세상의 일개 선비한테 무슨 부탁을 할 게 있을까요?
글쎄요.
궁금한데요.
네.
네. 자, 노래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샤이니 쌤?
네. 카펜터스가 부릅니다. Desperado.
용왕의 부탁이란 말에 한생은 갑자기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아니, 부족한 게 없는 용왕이 글 짓는 것 말고는 특별한 재주가 없는 나 같은 하찮은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하실 게 있다는 거지? 이거 오도 가든 못하게 붙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한생이 온갖 불안한 생각으로 초조해하고 있는데 용왕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내게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어. 머지않아 혼사를 치르게 되면 살게 하려고 이 궁궐보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는 중이요. 집의 이름은 아름다운 모임을 여는 집이라는 뜻으로 가회각이라고 지었어. 아, 온 나라에 있는 유명한 목수란 목수는 다 불러 모아서 집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도 빠짐없이 준비가 끝난 상태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제 그것을 부탁드리고자 선비님을 모신 것이요.
한생은 용왕을 바라보았다. 옆에는 나중에 도착한 세 명의 선비들도 있었지만 용왕은 분명 자기한테 부탁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집 짓는데 한 가지가 빠졌고 그걸 내게 부탁하려 한다. 대체 무엇일까? 나는 집 짓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는데. 아,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용왕의 부탁을 내가 들어주지 못하면 이곳에서도 살아나가지 못할 거야.
한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용왕에게 물었다.
대체 빠진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집 짓는 일에 관해서는 장작 패는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설마 내가 귀한 물을 모셔놓고 장작이나 패라고 하겠어?
네.
선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대들보를 올릴 때 써넣을 축하글이요.
용왕의 대답에 한생은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글이라면 어떤 글도 자신이 있는 데다가 그 정도의 일로 용궁까지 와보고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됐으니 이것은 하늘이 내린 복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용왕이 계속 말을 이었다.
그 글을 지어줄 사람을 오래 찾았지만 적당한 분을 찾지 못했어. 아, 그러다가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선비님의 명성을 듣게 되었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궁으로 모시게 된 것이요. 저 한 선비, 나와 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멋진 글을 지어주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겠소.
용왕이 머리를 숙이며 부탁하자 한생은 송구스러워하며 시원스레 답했다.
제가 재주는 없지만 마마께서 부탁하시니 정성을 다하여 써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말이오?
예.
아이, 고맙소.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어요. 아, 이렇게 기쁠 수가.
한생이 흔쾌히 승낙하자 어린 시종들이 옥으로 만든 벼루와 먹 그리고 비단을 들고 들어왔다. 그러고는 비단을 한생 앞에 펼쳐놓았다.
자, 이 비단에다 글을 써주시오.
한생은 앞에 펼쳐진 비단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 드디어 붓에 먹물을 찍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모두들 숨소리도 내지 않고 한생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름다운 집을 지어 만세 동안 누릴 복을 담아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도다. 은빛 조개로 제목을 삼고 옥으로 대들보를 세웠다. 수정과 산호 기둥, 구슬로 만든 창문을 열면
골짜기마다 빛나는 구름이 서늘하도다. 부부가 원앙처럼 화목하여 백년이 걱정 없이 화목하다면 그 기운 자손 대대로 여름 숲처럼 풍성하리라. 이 나라 용왕님 공덕이 하늘까지 드높으니 이제 축하의 노래 지어 높이 건다면 복된 시간 오래도록 영원하리라.
네, 용왕의 부탁이 이거였군요. 딸이 살 신혼집에 대들보에 축하글을 써달라. 저는 처음에 용왕이 외동딸 얘기를 꺼내길래 네. 한생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나?
어, 저도요.
그랬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안 주네요, 딸을. 이 한생이 되게 가난한, 딸이 가난한 서생이라가지고.
인어공주인가, 딸이 그러면?
그렇죠. 인어공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상상력은 네.
그 김종봉님께서요. 네. 용왕이 조금 방정 맞아 보여요.
맞아요.
하고 정답 적어주셨어요.
방정 맞으시.
네. 네. 그 덩치는 굉장히 묵직한데 목소리는 방정 맞고
재미를 주기 위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멋있는 목소리도 나와요.
잘하세요. 맞아요. 모두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 적이 없어요. 멋있는 목소리를.
지금 하잖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멋있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정답 발표해드려야죠.
자, 정답은
저같이 생긴 심청이가 정답입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자, 반디
당첨자
유연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고전이라해서 따분할 줄 알았는데 완전 빵 터지네요. 오늘부터 4시 EBS 고정입니다. 퀴즈 정답 효녀 심청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끝번호 4811님 심청 우리 조상님이십니다. 저도 심씨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정답 맞추신 두 분 저희 고전읽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용궁 부연록 나머지 얘기가 이어질 겁니다. 오늘 낭독 함께해 주신 우리 샤이니 쌤.
네, 감사합니다.
민규 씨.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철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곡은 우리 이민규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카니발의 부릅니다. 그땐 그랬지.
네,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전 읽기 서혜정이었습니다.